여러분, 사주나 타로는 무엇인가? 네, 사주는 태어난 연월, 일시를 보고 직업, 결혼 등의 타고난 운명을 풀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복은 있는데 돈 복이 없네. 뭐 이런 얘기겠죠. 타로란 카드를 통해서 현재의 감정 상태나 연애, 미래를 해석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카드가 떴네요. 왠지 타로를 보러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점은 미래의 일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큰 고비가 있겠어요. 그래서 굳합해야 막힌 게 풀리겠어요. 이렇게 미래의 일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셋 중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네, 비 오는 수요일 날 교회 올 정도면은 사주나 타로 점은 안 보신 분 같습니다. 네. 그럼 사람들이 사주나 점을, 타로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나 자유로운 그 영혼을 갖고 있는 MBTI P를 알거든요. 즉흥으로 사는 인생이죠. 전혀 계획이 없고 오늘을 그냥 살아내는 그런 분인데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걱정이 있냐?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냐? 미래가 걱정되는 거에서 아, MBTI P도 걱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사주나 타로를 볼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질병도 있고요. 네, 관계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주나 타로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즉각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주나 타로 점은요, 즉각적인 답을 줍니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얘기하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처방도 즉각적으로 얘기를 해줘. 그죠? 역막살이 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팔자네. 예. 제가 입에 안 맞는 그런 용어라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역막살이 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팔자네. 그런데 물이 있는 데는 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주나 타로, 점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걱정되고 지금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주나 타로 점집 가서 미래를 알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구슬하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정말 도움이 될까? 이 두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 성경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절실한 도움이 필요해서 점집에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왕이 점집에 갑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매우 두려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 거죠. 도움은 필요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훈령 같은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무엘의 그 훈령이 사울왕이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어떻게 얘기했는가? 내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네, 사울왕은 그렇게 알고 싶은 미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미래를 알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울은 미래를 알고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쓰러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밥도 먹지 못합니다. 미래를 안다고 해서 두려움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 오는 수요일에 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10년 안에 당신은 시험에 한 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3년 안에 당신을 울게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1년 안에 당신은 병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미래를 알았죠? 두려움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10년 안에 시험 한 번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시험에 떨어진다니 더 두렵지 않으세요? 3년 후에 나를 울게 할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누굴까?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다니면서 막 대인 기피증 생기지 않겠어요? 1년 후에 병원 간다고 하니까 매일 그 생각하며 걱정과 근심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시험에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안 울어본 사람이 어디 있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미래를 다 안다고 해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통 부정적인 생각에 그 무엇에 도전할 생각도 안 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세상 밖에 나가면 온 세상에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고 얼마나 좋은 기회들이 있는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알아도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수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구출하고 부적을 갖고 다니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사울 왕은 무당을 찾아가죠. 그 무당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무당에게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무당이 해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무당이 해주는 건 하나 있어요. 뭐 했을까요? 너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울에게 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밥 얻어먹고 싶으면 어디 가면 돼요? 그래도 가면 안 돼요. 네. 하나님 말고 다른 영적 수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찾아가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주 타로 점으로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해도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영적 수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주, 타로, 점보다 더 강하신 분에게 가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가면 돼요. 그분이 누구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요. 성경에는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천사들, 그리고 사단, 그리고 악한 영들이 등장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귀신이나 악한 영들은 사단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요, 사단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다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 미래가 두렵고 절박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린 누구한테 가면 돼요? 하나님에게 가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더 강하신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러다가는 사주 보러 갈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더 강하신 하나님을 찾읍시다. 네, 사주나 타로 전보다 더 강하신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사주 타로 점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을 줄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주 타로 점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대, 도움받을 수 있대, 굿하면 해결된대, 부적이면 문제 해결할 수 있대.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나 타로 점을 흥미로, 재미로 볼 것이 아니라 아! 치명적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다른 영적 수단을 의지하게 하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는데 어떤 존재일까요? 사단과 마귀입니다. 저를 따라서 사단과 마귀.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가 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과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주, 타로, 점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의 전략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네, 사주 타로 전보다 더 무서운 사단, 그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상처와 시작.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물고 늘어집니다. 공격합니다. 정말 그런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한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는가? 틈을 공격해요. 네, 어떤 틈?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분노가 날 수도 있는데 사단은 그 틈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은 구체적으로 사람의 어떠한 상처와 연약함의 틈을 공격하는가?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의 틈이 무엇인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사단은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연약함을 공격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 이기심과 탐욕의 틈에 공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돈 주머니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회계를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에 살짝살짝 이렇게 돈을 훔쳤어요. 마귀는 이 가룟 유다의 이기심과 탐욕,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탈진, 우울과 무기력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탈진과 우울과 무기력이라는 틈을 네,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예, 어느 신이 제단에 불을 내게 하는가라고 겨루었는데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예, 엘리야의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기게 되죠. 이때 예, 쫓겨다니다가 엘리야는 탈진이 왔고 깊은 우울을 경험합니다.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네, 공격했죠.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걷어달라고 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타락, 음란입니다. 사단은 성적인 연약함을 공격하죠. 이 공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는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바세바를 취합니다. 바세바가 임신하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간음, 살인은요, 다윗의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그 다윗의 연약함과 욕망의 틈을 이용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입니다. 사단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이라는 틈을 네, 공격하는데요. 점집에 간 사울 왕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울 왕하고 다윗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점짜리고 다윗은 만점짜리다. 그래서 만점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비교한 거예요. 네.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사울을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사단은요, 오늘 나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자, 당신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이기심, 탐욕, 우울과 무기력, 성적 타락과 음란, 비교의식과 열등감. 네, 우리의 연약함의 틈을 사단은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린 사단의 전략을 알았어요. 네, 사단은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공격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부정적인 것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부정적인 것을 쏟아내야 한다. 사단은요, 부정적인 것을 계속 품게 합니다. 정말 그런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분노가 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가 날 수는 있지만 그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탐욕에 눈이 멀 때도 있고요.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고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고 비교와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계속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기심과 탐욕을 품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판 것이고 엘리야는 우울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얘기한 것이고 다윗은 유혹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취한 것이고 사울 왕은 비교와 열등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악신이 들어간 거죠. 부정적인 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온갖 음식물 쓰레기를 다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고 썩죠. 마찬가지예요. 온통 부정적인 것들을 다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고 썩어요.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사울왕은요, 이 다윗의 어떤 비교와 열등을 10년 동안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자기도 괴롭지만 다윗을 쫓아가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힘든데 사울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났을까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요? 칼을 갈겠죠. 그죠? 억울하고 분노가 나고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윗은 억울함과 분노, 좌절과 절망이라는 온갖 부정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 그냥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짓밟고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왜 나를 버리셨어요? 온갖 부정적인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고. 네. 됩니다. 네, 다 솔직하게 쏟아내야 돼요.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을 가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아픈 이 환부를 다 보여줘요. 왜요? 내가 아픈 곳을 다 보여줘야 의사는 제대로 된 진찰을 하고 진료를 하고 네,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에게 아픈 곳을 보여줘야 썩은 것은 도려내고 찢어진 것은 싸매주고 오염된 것은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정적인 것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억울함, 분노, 좌절, 절망 다 쏟아내야 돼요. 이걸 다 쏟아내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여 100번 부르세요. 네, 다 생각나서 쏟아질 때까지 주여 100번. 할렐루야. 네, 아멘은 안 하시네요. 네. 힘들게 교회 왔는데 비 오는 날 어렵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기도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것을 다 쏟아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집에 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내면에 썩고 찢어지고 오염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세요. 다 보여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 다 쏟아냅시다. 그때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사울왕은 왜 점집에 갔을까요? 왜 점집에 갔어요? 두려우며, 미래가 두렵고, 블레셋이 두렵고,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능력은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려우며, 두려워서 점집에 간 것입니다. 근데 점집에 가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점을 보고 사울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무서운 것을 발견했어요. 제일 무서운 거.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거. 귀신이, 혼령이 나타난 거. 미래에 내가 겪게 될 비극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이었어요. 정말 그런지 사무엘상 2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사무엘이 혼령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됐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니에요? 가장 크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나를 떠나 내 대적이 된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게 가장 두려운 거구나. 귀신 나타났다. 막 이렇게 살먹지.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이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내 대적이 된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 가장 강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 그러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아이가 엄마와 아빠 품에 있는 것처럼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에서 4장 17절이 생각났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사랑이, 사랑의 품이 두려움을 물리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구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네, 부적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네, 답을 얻었어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3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3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제 대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을 거야 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절 뒤로 가서 5절과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는데 그것은 밤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수많은 대적 앞에서 이제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 상황이에요. 근데 두렵지가 않대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단순히 붙잡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의지하게 받쳐주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지탱해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는데 옆에서 지지해주며 지탱해주면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천만인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었는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두렵지가 않대요. 여러분, 다윗만큼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두렵지 않을까요?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내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품에 안겨본 사람, 그래서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성경의 수많은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대표적인 통로입니다. 가장 확실한 통로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렵지가 않습니다. 네, 무엇이 여러분들 두렵지 않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여러분들 두렵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을 다 쏟아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거짓말을,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야, 너 손해보지 마.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서 남는 게 뭐야? 엘리야에게는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야, 엘리야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넌 혼자야. 넌 이세벨에게 붙잡혀 죽게 될 거야. 다윗에게는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숨기면 돼. 우리아만 죽이면 네 죄를 아무도 모를 거야. 사울 왕에게는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람들 얘기를 들었지? 사울, 너는 천점짜리고 다윗은 만점짜리야. 넌 다윗보다 못났어. 넌 이제 끝났어. 라는 거짓말이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과 왜곡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우리한테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너 예수님 믿어서 뭐하냐? 교회에서 시간 많이 쓰고 그냥 인생을 세상에서 즐겨라. 너 실력 쌓는 데 시간을 써. 사단은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손해가 나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넌 혼자야. 결국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아 스스로 만든 고립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단은 계속해서 죄를 숨기면 돼. 그 말에 속아서 우리는 죄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너는 끝났어 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내가 맞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거짓말을 어떻게 우리는 물리칠 수 있을까요? 거짓은 무엇으로 물리쳐야 한다? 예수님 말씀으로. 거짓은요, 진리로 물리쳐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말을 물리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 믿어도 손해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땅에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믿음이라고 하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아,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 나에게 상을 예비해 주시지 그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네,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흔들리지 마.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상황과 환경, 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숨기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박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해. 더 이상 숨기지 마. 자백해. 고백해. 내 은혜를 의지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끝났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네 인생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앞이 보이지 않아? 내가 광야에서 길을 만들 거야.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거야.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죠?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검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나의 상처를 건드리고 내 연약함을 공격할 때마다 사단이 거짓말로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책상에도 붙이시고 화장실에다가도 붙이시고 핸드폰에 오늘의 말씀 뜨는 성경 구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사단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의 틈에 공격을 받고 이미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깊은 우울감이 있습니까? 무기력이 있습니까? 비교와 열등감이 있습니까? 좌절의 마음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음란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영에 생각과 마음이 지배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녀를 일곱 귀신 들린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일곱은 무슨 얘기를 뜻하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완전히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귀신 하나는 어떻게 하겠는데 일곱 귀신 내가 못하겠다 막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일곱 귀신을 물리치어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절망적인 분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면 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치유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찾을 때 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분은 늘 예수님을 찾았던 분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찾았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찾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연약함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을 때 내 정상적인 이성과 어떤 감정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 내 생각과 마음이 지배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예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다 쏟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어둠의 모든 영을 물리치시고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사주나 타로 점집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막달라 마리아처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